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함을 당한 것이었고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얼마 동안 오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시점으로 요셉의 나이가 28입니다. 요셉은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30살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28입니다. 17살에 요셉이 애굽으로 왔으니 그로부터 11년이 지금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전체 11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몇 년 있었는지 또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죠.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또 이 억울함이 해결되기나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아마도 형들은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힌 곳이 뭐 단순히 뭐 도둑이나 또 강도나 이런 일을 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일종의 정치범들이 오는 것이고 이 정치범들은 아마 높은 신분의 어떤 죄인들, 그러니까 귀족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오게 되고 이미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또 요셉을 신뢰했던 이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이 관원장들은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늘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독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들을 이런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왕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이방인들을 이 자리에 많이 기용했고 또 이들은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직책에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방인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삶은 계속되는 내려감의 삶이었습니다. 구덩이로, 애굽으로, 감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의 역할을 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나라의 총무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살림을 산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이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부터가 이 놀라운 일의 시작입니다.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죽지 않았어요. 야, 진짜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수업을 받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들, 또 작은 만남들, 또 크고 작은 사건들, 또 우리 인생에 오고 가는 여러 이야기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관원장의 시중을 들 때 이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꿈을 꾸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요셉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석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해주는데 실제로 그 꿈을 해석해준 대로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런데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에서 좀 내보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혹시 당신이 밖에 나가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좀 구해달라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정말 꿈꾸는 자였습니다. 열한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사실 꿈이라는 것은 자신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밤에 내가 꿈꿔야지 한다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꾸어지는 것인데 요셉의 삶은 이런 꿈 때문에 계속된 어려움을 당합니다.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마음 한켠에 희망을 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고 말아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요. 저희들이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잘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잘생기고 잘난 것도. 그런데 그 복이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잘생긴 복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요셉은 꿈꾼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꾼 꿈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또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복이 자신으로 하여금 더 비참히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요셉이 나는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믿음 때문에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온갖 모함과 또 고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꽃길만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삶에 일이 술술 잘 풀리리라 생각되는 것이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에게 더 큰 유혹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에게 더 큰 시련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고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시련과 고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셉은 꿈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2년이 지나서야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야 맞다 이렇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감옥에서 건져냈다면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가정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2년의 시간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종국에는 그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믿음으로 살면 고생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모함과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모든 조각조각들을 모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낙심치 않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